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서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새 가족 환영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새 가족분들이 오실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시간을 줄여도 늦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전임 교육자님들도 또 가족들과 함께 또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함께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도 하고 각자 가정 소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모습들을 그때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뭘까? 좋은 모습이 뭘까? 이렇게 언뜻 생각나는 것, 바로 생각나는 것이 특징이죠. 좋은 것이죠. 한 10가지 정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하면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생각이 나죠. 선교사님들이 묻힌 교회다. 또 예배가 경건한 교회다. 주일날 오시면 조용하죠. 다른 교회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또 말씀이 좋은 교회이다. 목사님 말씀 참 좋으시죠.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에 매료돼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또 새로 등록하는 새 가족들이 많은 교회다. 또 2030 세대가 두꺼운 교회다. 또 예배당이 보시는 것처럼 소박한 교회다. 또 성가대 찬양을 잘하는 교회다. 특별히 우리 여성 성가대 오늘 찬송하셨으니까 칭찬해 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한 20여 명 정도로 시작한 것 같은데 점점 늘어나서 오늘과 같은 많은 분들이 찬송을 하십니다. 찬송을 딱 들어보면 잘하는 찬송인지 못하는 찬송인지 아시잖아요. 첫 번째 시작해서 두 마디, 세 마디 들어보면 아, 이 성가대 잘하는 찬송, 잘하는 합창단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가대는 음정이 팽팽해요. 첫째로. 그래서 음정이 떨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을 그런 소리를 내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이 좋은 성가대. 여성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 낮 예배 다섯 개 성가대가 있지만 너무 찬양들을 잘해 주십니다. 또 출석률이 높은 교회, 또 교육자들이 충성을 다하는 교회, 또 재정이 투명한 교회,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들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되어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때 사도들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고 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돕고 표적이 나타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그런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모임 가운데 가득하니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슨 뜻일까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 가득 찬 상태, 넘치는 상태를 걸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일입니다. 그래서 저의 과거를 한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때는 언제였는가?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추운 겨울 어느 날 수요일이 되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온 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의아해하는 그런 눈치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분들 중 한 분이 순식아 너 왜 오늘 교회 왔니?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물으시는 그분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당연한 것을 묻는다는 식으로 저는 대답했습니다. 말씀 들으러 왔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늘 화요일인데 교회에 왔어? 참 잘했다. 우리 함께 말씀 공부하자.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은 화요 청년 모임 예배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화요일을 수요일로 착각하고 잘못 왔구나 생각이 되니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는 당황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요일도 착각하고 교회를 찾던 그 기억은 오늘도 잊지 않고 행복한 저장소인 가슴 속에 간직되고 있다가 신앙이 나태해질 때면 다시 꺼내보곤 기쁨을 회복하고 용기를 내어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순서야 어찌 되었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주의 성령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받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42절 말씀에는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기에 어떻게 실천했기에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37절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찔림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안 들리고 찔림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 안 들어올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이것은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먼저 성령이 충만해서 전해야 하고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 되도록 말로서만이 아니라 본이 되는 그런 선포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말씀 전한 대로 본을 보이고 말씀대로 살아본 증거로 설교하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설교해야 힘이 있고 감동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런 증거로 설교를 했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오늘 많이 나오셨습니다만은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전하기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탄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온다고 하는 것이죠. 세파에 휘둘리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굳어져서 혹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전혀 설교를 들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부딪혀도 감각이 무뎌져서 말씀이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슬픈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예배 드리자고 하니 마음의 상처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치유받아야 하고 회개해야 할 기도 제목이 됩니다.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독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혹은 가족 가운데 있으신 줄로 압니다. 그런 주변의 분들의 말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이나 혹은 도박 등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은 내가 중독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데서부터 치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자신의 현재 모습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야만이 믿고서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의 성장도 또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버리고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고 돌이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회중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음을 인정하는 그런 공적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례의 과정을 거쳤다면 용서를 빌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용서를 빌면 용서할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감싸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치유가 있고서야 신앙이 자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야 성도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열매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길가에나 싹이 나지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밭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밭이 있다. 그러나 옥토는 싹이 나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밭이다. 네 가지 땅의 비유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마음의 밭의 상태가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길가와 같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또 옥토와 같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보게 된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의 밭은 옥토와 같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것을 잘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용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옥토와 같은 수용성이 좋은 그런 마음밭이 될 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아,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바로 실천해 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은 순종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했는데 성령의 사람은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즉시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성물은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물을 잘 받아야만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선물을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을 준비했다가 주어야 하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맙게 선물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주면 그것을 뇌물이라고 합니다. 대가성 선물을 받고 물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겠죠. 그러나 사랑의 선물은 많이 줄수록 많이 받을수록 좋지요. 저는 그런 사랑의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교회음악을 전공하고 그런데 교회음악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피아노 반주하는 여자친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뒤를 돌아서 앞모습도 안 보여주고 이렇게 반주를 합니다. 그때 아마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잘하는 그런 그래서 찬양도 멋있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중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마침 교육대학을 졸업하시고 바로 제가 다니던 학교에 부임하신 남자 성악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어느 시골 교회에서 성가대 주의를 맡고 계셨고 저는 그 교회에 따라다니면서 성가대도 하고 성가대장님 댁에서 베풀어주시는 사랑도 듬뿍 받았습니다. 성악 선생님도 아낌없이 가르쳐주시고 사랑해주셨지만 성가대장님과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돌봐주셨는지 저는 그 사랑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성가대원 20여 명 되는 분들에게 맛있는 삼계탕도 끓여주시고 연습장소도 내주시고 연습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피아노도 없고 레슨비도 못 낼 그런 형편이었었는데 그 두 분께서는 조건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레슨비도 상관없이 조건 없이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음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신대 교회음악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오늘 제가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 사랑의 선물은 잊을 수 없는 또 갚을 수 없는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으로부터 주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생명을 주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다 알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하면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다 갚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날마다 앞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감사로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1절,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는 교제가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간이 부족해서 교제할 장소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넉넉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죠. 조금 이야기 좀 하다가 예배 끝나고 조금만 지체하면 차 좀 빼달라 그게 제일 먼저 오는 전화죠.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몇 분 기다렸는지 아느냐 그래도 참아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또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넉넉히 감당하십니다. 참으로 수고가 많으시죠. 차량팀뿐이겠습니까? 모든 봉사부서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교제가 교회에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꼭 귀찮게 뭐 커피를 날마다 끓여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주차를 해야 되고요. 오시는 분들 알아서 하겠지. 필요하면 사 먹겠지.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왜 교회에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봉사부서를 만들고 또 커피를 마시는 장을 만들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봉사팀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만 합니다. 봉사부서에서 구역에서 귀하게 봉사하시고 모범이 되시는 분들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배우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그렇게 할 텐데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 교제의 장, 친교의 장이 봉사부서이고 또 구역인 것입니다. 이런 교제의 장이 없다면 어떻게 본을 받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새가족 성도님들이 등록하시면 구역에 연결이 되고 봉사부서에도 봉사하실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연결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가족분들에게 이제 차도 대접해 주시고 또 밥도 사주시고 그러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 모든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분들이 오셔서 두 분, 세 분 내지는 다섯 분 정도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신앙이 자라게 되고 아, 참 따뜻한 교회, 내가 다녀야 할 교회 바로 잘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관심 없는 거 그게 편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죠. 귀찮으니까 아유 구역에 와서 예배드려라 아유 여기 봉사하라 그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바른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편할 수는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일 예배만 듣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절대로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봉사를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장로 권사 호칭제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 교회의 장로 권사님들보다 더 신앙이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구어 나가야 할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들보다 못한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말 듣지 않게 아니 정말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들은 100주년 기념교회에 다 계시더라. 그 이름이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칭찬받는 장로님, 권사님, 모든 교우님들 되어주십시오.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 많이 들으셨죠? 배우신 대로 실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2인 1봉사 실천해 주시고 구역장 권찰 한 번씩 다 맡아주십시오. 배울 때뿐인 지식만으로 아는 말씀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옷 수선공이 배운 이론은 많은데 옷을 밉게 만든다든지 혹은 몸에 맞지 않게 수선을 한다면 좋은 디자이너, 능력 있는 수선공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실천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피아노 조율사가 조율을 하고 갔는데 금방 소리가 안 나요. 반주자가 제일 짜증나는 거죠. 계속 헛다리 짚어야 되니까 열 손가락으로 쭉 치다가 소리가 하나가 안 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 조율사라고 말할 수 없겠죠. 고장나면 잘 고칠 줄 알고 제대로 조율해서 소리가 아름답게 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피아노 조율을 85년도부터 대학 입학할 때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약 27년간 꾸준히 배워왔습니다. 뭐 그중간에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쉬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 피아노가 지금 12대 있는데 고장이 나면 정기적으로 오셔서 수리하시고 조율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급할 때면 제가 수리도 하고 응급처치도 하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기술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또 장인들의 세계는 얼마만큼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야 장인이 되는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기술 세계의 명장은 절대로 이론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실제 기술로 연결해서 아주 작고 미세하고 때로는 아주 크고 풍성하게 때로는 웅장하게 때로는 차갑고 날카롭게 때로는 물이 흐르듯 부드럽게 또는 봄바람이 살랑이듯 비눗방울이 피어오르듯 사뿐하게 최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뿐만 아니라 음향학적으로도 피아니스트가 만들고 싶은 소리를 만들어내고 마음대로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도태되고 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장인들의 노력을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죽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를 실천함으로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은 그 희성의 증거를 보고 그 사랑을 받고서야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제가 저의 체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특별한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을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행동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떤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어떤 남다른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그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42절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교만을 물리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교만을 물리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순종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늘과 내일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질까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물러가고 서로 용서를 빌고 용서받고 용서함으로 마음의 상처가 회복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사랑으로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특별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46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세상 일들이 얼마나 바쁜지 교회 좀 오세요 하면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오는 것은 짜투리 시간 내서 오는 것처럼 알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귀한 시간 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맡은 교구에는 어떤 장로님이 구역장님은 어떤 구역장님은 수원에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또 용인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성전에 모이면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배움과 실천의 장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이제 그 노하우를 우리가 배워서 익혀서 세상에 나가서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모두가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훈련만 해도 그렇습니다. 장사를 해도 신뢰와 믿음이 쌓여야 잘 되고 기업이 성장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제는 제가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종교인들을 상대로 사기친 사람들이 적발되었더라고요. 개척교회 건물도 없고 돈도 없어서 월세 내가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치다가 걸려들었습니다.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정말 돌이키고 회개할 일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돈 거래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지요. 교회 헌금도 자기도 쓰는 것처럼 그렇게 흔전만전 쓰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 헌금은 또 그렇게 써서도 안 되죠. 교회에서 절대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빌려주지도 말고요. 빌려달라고도 하지 마세요. 돈 빌려주려거든 받을 생각 말고 주시던지 그럴 돈 없으면 아예 철판 깔고 없다고 해주세요. 돈 빌려주고 나면 이자 받아야 되잖아요. 빌려줬으니까. 또 원금 갚아야 되죠. 그거 못하면 이제 법정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콩밥 먹으러 가야죠. 뭐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는 양쪽 다 교회 못 나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을 팔아 나눠주고 유무상통했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팔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자진해서 내고 팔고 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47절에는 또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통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레위인 중에서 뽑아서 찬양대원으로 세웠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 드린 제사장 족속의 레위인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찬양은 몸과 마음을 드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드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찬양인 것이죠. 여기 아름다운 찬양을 하신 성가대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삶이 엉망인 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활이 엉망인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지저분합니까? 지저분하겠죠. 아무리 예쁜 소리로 찬송을 해도 그것은 심금을 울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는 그런 찬송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은 성가대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른 삶으로 온몸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47절에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누구에게나 찾아보면 칭찬거리가 참 많은데 이 잘못된 것만 이렇게 눈에 들어오나 봐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서 지적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도가 있어 나쁜 마음을 갖고 지적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혹 뒷담화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칭찬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칭찬하는 기술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습관이었고 습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본 덕목이었습니다. 칭찬은 분명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최고의 기술이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물론 내 기분까지도 좋게 만드는 그런 기분 좋은 노래입니다. 이 멋진 휘파람은 사람과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신비의 주문으로서 하나님께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 속에 넣어두셨는데 이것을 꺼내서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큰 선물, 칭찬의 일곱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웃으면서 칭찬하라. 칭찬 내용도 중요하지만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무표정한 얼굴로 얼굴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칭찬한다면 마치 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인상 쓰면서 칭찬하면 헷갈려요. 이거 야단치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도대체 몰라요. 비웃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강아지를 데려다 놓고 소리 질러가면서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강아지가 헷갈려서 어쩔 줄은 몰라요. 웃음과 칭찬은 가장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웃으면서 친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됩니다. 우리가 칭찬을 하다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눈이 참 예쁘네요. 아름다우시네요.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기대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칭찬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놀라운 표정을 가지고 눈동자가 정말 크시네요. 예쁘신 분 보고 그래야죠. 그 약간 오버해서 토끼 눈 같아요. 이래도 되고 그러면 혹은 뭐 연예인처럼 어느 누구처럼 참 청순해 보이시네요. 아름다운 얼굴과 오늘 입으신 패션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패션 감각도 뛰어나시네요. 라고 그런 칭찬을 계속하면 전자보다 훨씬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고를 때 세련된 옷을 고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칭찬 또한 세련된 칭찬을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련된 칭찬의 시작이 구체적인 칭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라. 지적은 비공개적으로 하고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지적은 비공개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적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갑옷 입고 방패 들고 나오겠죠. 방어 자세를 취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칭찬하는 거 좋아하지 공개적으로 지적받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고 지적은 비공개적으로,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짝 불러서, 아 이런 일들이 참 보기 안 좋은데 꼭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칭찬해야죠. 저분이 내 말을 듣고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얘기해 줄 때 그것을 수용하고 고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고 지적은 비공개적으로 하라. 사무실이나 직장에서 공개적인 칭찬을 이벤트와 함께 준비한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칭찬이 행복의 스피커를 타고 더욱더 멀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황에 맞게 하라. 아무리 좋은 칭찬도 때와 장소와 상대방에 맞게 하지 않는다면 역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배부른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목까지 차 올라왔는데 더 먹으라고 한다면 더 먹고 죽으라는 거죠. 지나친 호의나 지나친 칭찬은 오히려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과 과장되지 말고, 칭찬은 과장되지 말고 말아야 되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칭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작은 사람에게 어머 눈이 참 시원하게 생기셨네요.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을 듯이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너 나한테 시원하게 맞아볼래? 내가 네 처축뼈 재배열해줄까? 까불고 있어. 뭐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칭찬은 사실 있는 대로 너무 과장되지 않게 칭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스킨십을 사용해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따뜻한 스킨십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칭찬할 때 스킨십이 더해지면 그 효과는 더욱 크게 되죠. 물론 과도한 스킨십이, 특히 이성 간의 무리한 스킨십을 할 때에는 불쾌감을 심어줄 수도 있고 또 잘못되면 그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십을 할 때는 이성 간에는 꼭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허락을 받고 사랑한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적절한 스킨십은 패션을 빛내는 액세서리처럼 칭찬을 더욱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른을 쓰다듬으면서 칭찬하는 것은 큰 신뢰를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장마통이 먼지나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릴지도 모릅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 있게 칭찬을 해야만 합니다. 대부분 칭찬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안 좋은 반응을 보일까 봐 그렇게 해서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느 미용실에 나이는 30대이고 외모는 말 그대로 아저씨처럼 생긴 친구가 20대 여성 손님이 계산을 끝내고 이제 나가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손님, 지금 나가시면 햇님이 부끄러워 도망갈 것 같아요. 이렇게 능청스럽게 이야기했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헤어 디자이너들은 인상을 구기면서 닭살을 긁기 시작했지만 손님은 신기하게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웃으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칭찬은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놀리려고 하는 칭찬이 아니고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상대방의 좋은 모습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를 칭찬해주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끝으로 칭찬도 학문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연습해야만 합니다. 일본의 한 은행장은 자신이 직접 만든 칭찬 360가지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암기하게 해서 고객에게 사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위기에 처해 있던 은행이 1년 만에 우량 은행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칭찬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연습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영어 단어를 가장 쉽게 외우는 방법은 연습하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듣고서 말해보고 또 써보고 연습하는 거죠. 칭찬도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연습하고 실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기술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된 칭찬은 성공과 행복을 잡을 수 있는 튼튼한 그런 올가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또는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멋진 칭찬 준비해 주셔서 한번 날려주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신 여러 교우님들을 향해서 멋진 칭찬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해볼까요? 오늘 나오신 교우님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밤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을 주셔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일평생을 살게 하셔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는 칭찬 듣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역사가 가득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